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세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그리고 오늘부터 24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역으로 들어와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겪었던 사건,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사건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다윗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일라 지역에 가서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는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다윗이 십지역을 피난처로 삼아 갔다가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을 팔아넘기죠. 그래서 가까스로 살아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우리 24장 말씀부터가 세 번째 사건입니다. 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어서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동굴 속에서 그냥 옷자락만 베고 마는 그런 사건입니다. 본문은 오늘 본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이어지는데 이어지는 내용은 내일 그 이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24장은 23장과 연달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좀 본문을 띄어서 읽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쭉 연달아 읽잖아요. 그래서 23장을 읽고 곧장 24장으로 넘어가면 23장이 아직 뇌리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십지역에서 벌어졌던 사건 위에 지금 사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서 겹치면서 기억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던 본문을 잘 기억하면 그리고 좀 곰곰이 생각하고 오늘 본문과 대조시켜가면서 보면 조금 더 본문이 명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세 분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 두 번째는 다윗 주변의 사람들,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이 각각의 인물들이 두 가지씩 행동을 할 거예요. 이것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앞에 있던 사건과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1절부터 3절 앞부분까지인데요.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십지역에서 다윗을 추적하다가 전령이 와서 이야기하죠. 급히 오소서.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갔던 거예요.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소식을 전해줬어요. 보소서 다시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항상 보면 이렇게 죄지으라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보가 굉장히 또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이게 첫 번째 사울의 행동인데요. 2절에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세. 그래서 다윗을 또 쫓으러 가는 거예요. 이때도 보면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아서 가거든요. 참 이것도 묘합니다. 뭐 본문이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방금 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과 전쟁할 때는 몇 명이나 데리고 갔을까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 완전히 끝났는가 아니면 급한 불만 껐는가 그것도 잘 모릅니다. 아마 블레셋과 전쟁할 때는 급하게 나갔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뭐 사람을 모으거나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경우에는 전국 각지에 사람 모으고 3,000명이나 모으고 이러고서는 다윗을 찾으러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정확한 장소를 찾아가죠.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게 되었는지 거기로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3절에 나와요.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본문이 장소를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했어요. 첫 번째로는 엔게디 광야라고 기록했죠. 두 번째로는 드렴소 바위라고 되어 있죠. 드렴소 바위. 이게 이제 정확하게 설명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아마 바위 모습이 들염소처럼 생겼나 봐요. 저희 동네에는 구암초등학교 있거든요. 애들이 구암초등학교 나왔는데 왜 구암초등학교냐 그랬더니 뒷산에 올라가면 거북이 모양 바위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북이 구자를 써서 거북이 바위 해서 구암이라는 거예요. 그 바위가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면 드렴소 바위로 갔어요. 거기 가봤더니만 3절에 길가 양의 우리가 또 있고요. 그 옆에 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장소를 표현해 놓은 거죠. 세밀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벌어진 사건이 굉장히 인상 깊은 사건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잊지 못할 사건이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써놓은 것 같아요. 굴에 사울이 들어갔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건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 변을 보러 들어갔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잠을 자러 들어갔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종종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사울의 두 번째 행동은 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이따 보면 아주 깊이 잠이 들어서 이제 뭐 죽은 듯이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 사울이 했던 굴 속에 들어가는 이 모습을 놓고 보면 앞에 있던 사건과 참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그 일날을 피해서 그 일날에서 도망쳐 나와서 십지옥으로 들어갔죠. 거기가 은신처가 될 거라고, 거기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될 거라고 해서 십지옥으로 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지금 잠시 쉬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갔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불행하게도 다윗이 십지옥에 갔을 때 거기는 은신처가 아니라 그 십지옥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넘긴다고요. 주변에 다윗을 팔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잠시 쉬겠다고 들어갔지만 그 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잘 모르고 거기 들어간 겁니다. 이제 바로 죽을 지경을 만나게 될 텐데 그걸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앞부분에서 다윗이 만났던 상황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자기도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그 지역을 피난처인 줄 알고 들어갔던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 3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했던 행동, 말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나와요.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굴이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굴들은 굉장히 깊은 곳들이 많대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굴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뭐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아마 안에 있으면 3편으로는 조마조마했겠죠. 어디까지 들어오나, 우리가 있는 곳까지 들어오나 그런 마음을 갖기도 했었을 거예요. 여하튼 굴 안에 이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과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거죠.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보면 뭐 예전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붙이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내용을 다윗에게 개인적으로만 주신 게 아니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했건 아니면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건 다윗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다 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실 여기서 간접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입에 담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지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울 죽여버리십시다 이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울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왜냐하면 일단 사울이 없어지면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해결돼요. 사울이 죽으면 도망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오늘 하루를 버티나 하고 먹고 살고 지내는 그런 걱정거리가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으면 다시 왕이 될 테니까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영전하겠죠.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는 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울을 붙여주셨으니까 우리 원하는 대로 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앞에 있었던 사건과 굉장히 비슷해요. 다윗이 십지옥으로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을 찾아가죠. 그리고 사울에게 말을 한다고요. 마치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윗을 당신에게 팔아넘기겠다. 당신이 내려와서 다윗을 죽여라. 지금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우리 손에 붙이셨다. 이참에 어떻게든 해결을 보자.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편이 정반대가 된 거죠. 앞부분에서는 다윗이 죽을 지경을 만났다면 지금은 사울이 죽을 지경을 만났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었다면 지금은 사울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실제로 행동을 했는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고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4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두 가지 행동을 했는데 첫 번째는 4절 뒷부분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자고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이 사울의 옷을 칼로 벤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는 성경이 상세하게 묘사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 행동을 하기까지의 과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저쪽에 있으면 사울이 혼자 자고 있겠습니까? 아마 주변에 이 보초를 서던 사람들도 있겠죠. 보초를 서던 사람들이 보초를 쓰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 같이 잠을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또 다윗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살금살금 조심히 여러 보초병들을 지나서 사울에게로 갔겠죠. 그리고 사울 근처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칼을 뽑아들고 옷을 베었습니다. 옷자락을 뱉다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도 사울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사실 다른 부분도 베일 수 있다는 뜻이죠. 옷자락을 베지 않고 그냥 목을 베어도 그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옷만 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런 행동을 했어요. 두 번째는 행동이 5절부터 나옵니다. 옷자락을 뱀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시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한 내용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매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거 이 다윗이 처음으로 한 얘기는 뭐냐면 나는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이 얘기를 처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얘기가 주변 사람들한테 너희 죽이면 안 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내가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못 죽이니까 너희가 가서 죽여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도 못하는 것이니 너희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7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로 했던 행동은 자기 주변 사람들을 금지시킨 거예요. 지금 다윗만 사울 근처에 가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근처까지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당신 여기 가만히 계세요. 내가 가서 문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가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하게끔 중지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설명하면서 고백하면서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울에게 대했는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만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되었을 때 죽이려는 마음을 아마 얼핏 조금이라도 가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순간 깨닫는 거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인데 내가 과연 죽인 것이 합당한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게 된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사울에게 투영한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제일 억울했던 게 뭘까요? 난 죄가 없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도망을 다니는 상황이 되었구나. 왜 사울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아마 다윗이 했을 거예요. 그게 제일 억울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은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행동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려는 것,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이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모든 점에서 사울이 하려고 했던 행동과 다윗이 했던 행동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다윗도 사울을 죽이려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사울이 다윗을 붙잡기 직전에 돌아갔잖아요. 그때는 산이 있어서 이쪽 저쪽이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칼을 잡고 이 사울의 목을 벨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은 사건이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맨 마지막 결과를 기록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기 길을 갔다는 게 뭘까요? 회개했다는 것도 아니고 다윗 잡으러 가는 거죠. 자기가 다윗이 어디인지 잘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사건이 종결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 각각의 사람과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역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상황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방금 전에 다윗이 억울하게 그리고 굉장히 위급하게 죽을 만한 상황을 만났었습니다. 간신히 벗어났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모든 부분에서 정반대로 역전과 대조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기회를 갖는 거죠. 아, 이런 귀한 상황을 어찌 보면 정말 이 하늘이 내려준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예요. 이게 참 인생이 묘한 것이어서 방금 전에는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게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다. 사울이 왕좌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다윗에게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죠. 언제든지 때가 되면 언제든지 상황이 이와 같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 사울이 왕위에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언제 왕이 될 것인지를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주신다.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의 행동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를 적용할 때 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원수를 네 손에 붙이겠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 반드시 죽이라는 뜻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도 아마 지금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요. 앞으로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위에서 끌려 내려오는 것은 다윗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어서 사울을 죽이기 때문에 사울이 왕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 행동을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고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왕에 올라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가 반드시 내가 내 욕심대로 행동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으니 사울을 죽이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니 반드시 사울을 죽여야 되는가?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칼을 걷어들이고 지금부터 1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하는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믿은 겁니다. 다만 마음속에 확신은 있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끝내주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그런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얼마든지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저 오랜 고난에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결정을 했던 때들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 몇 번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것은 못했지만 그래도 그냥 제 깜냥에 맞게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오랜 고난을 내가 버티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했던 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다윗이란 선택했다는 것을 늘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무엘상 이 부분을 책으로 내면서 책 제목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다윗, 기다림과 자기 부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영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 다윗이 지금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칭찬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건 이와 같은 다윗의 선택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내 원수를 제거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그냥 주어진 상황대로 그냥 내 원수가 행동하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상황을 베풀어 주시기를, 또 이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사건을 다시 한번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귀한 위로를 주님께서 베푸신 것 기억합니다. 주님, 때때로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귀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전되는 상황들을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도 경험케 하시고 또 목격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그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떤 때에는 기쁨으로 그것을 다 받아 누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조금 더디가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림을 선택할 수도 있는, 고난의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